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주요 20개국 정상 회의가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오늘 공식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11번째 열리는 G20 정상 회의에는 의장국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을 비롯해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시 주석은 오늘 개막 연설에서 세계 경제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해야 하며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G20이 글로벌 경제를 주도 감독하는 주요 플랫폼으로 위상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막 첫날인 오늘은 분과별 회의와 환영 만찬, 공연 등의 일정이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2개에서 4개 정도의 분과별 회의가 개최되고 합의문을 채택한 이후에 폐막합니다. 한편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내일 오전에 양자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북한 비핵화 원칙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최근 두 나라 간의 최우선 현안이 되고 있는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미중 양국이 안보와 무역, 보건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보다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어제 3시간 넘는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에 대한 위협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대한 중국 측의 의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으로 항저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동식 트랩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다른 문을 통해서 레드카펫 없이 내려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측의 의도된 결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관리들은 또 현장에 있던 백악관 출입 기자들에게 나가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정상회담 전에도 중국 관리와 미국 관리 간에 몇 명의 미국 수행원을 들여보내느냐를 놓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미국 중남부 오클라호마주에서 어제 오전 7시경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지진 발생 지점이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북동쪽으로 약 113km 떨어진 포니시 일원이며 진앙의 깊이는 6.6km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지진 규모는 오클라호마주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클라호마주 외에도 캔자스, 미주리, 네브라스카, 아이오와 등 인접한 4개 주에 있는 중부 대평원 지역은 물론이고 남쪽 아칸소와 텍사스주 북부 지역에까지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한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인적, 물적 피해 상황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로마 가톨릭교의 테레사 수녀가 오늘 가톨릭 성인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테레사 수녀 시성식을 주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테레사 수녀는 일생을 빈자들을 돌보고 기독교의 사랑을 보여준 자비의 상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가톨릭 성인이 된 것은 인도 동부 콜카타에서 1997년 9월 5일 향년 87살을 일기로 선종한 지 19년 만의 일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미국과 러시아는 시리아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 중이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항저우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시리아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과 어떤 반군이 미군과 러시아군의 합법적인 공격 표적인지에 대해서 양국 간에 여전히 견해차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협상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시리아 내전이 종식되기 위해서는 알 아사드 정권의 제거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인 반면에 러시아는 정권 교체 여부는 시리아 국민에게 맡겨야 하고 사실상 알 아사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 박영서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경제가 보인다.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발생한 한반도 주요 뉴스를 집중 분석해보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북한 당국은 김용진 내각 부총리를 처형하는 등 이른바 공포 정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 국무부는 북한 인권 개선 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늘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한반도 주요 뉴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의 4차 핵실험 또 미사일 발사, 이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죠. 2270호를 채택한 지 이제 6개월이 됐습니다. 오늘 좀 더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보리 결의 이행에 추가하여 주요국의 독자 제재와 국제사회 전체의 재반 대북 압박 조치들이 복합 중층적으로 작용한 결과 안보리 대북 제재 조치는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가 확연히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지난 1일 한국 외교부의 조준혁 대변인의 발언이었는데요. 대북 압박 조치들, 복합, 중층적 이런 단어들을 사용했고요. 또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단 2270호가 나름대로 성공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잘 아시는 대로 유엔 안보리의 2270호, 그러니까 6개월 전이죠. 지난 3월 2일에 채택됐는데요. 2270호 결의에 대해서는 전쟁 상태가 아닌 나라에 대해서 유엔이 가한 최고 수준의 제재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네. 역시 핵심적인 내용은 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과 물품을 차단하는 그런 것이 핵심이었고요. 네. 한국 정부가 이 2270호 6개월 시행 결과 나름대로 성공적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동참이 상당히 기대 이상으로 활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됐던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판단 때문입니다.
예.
조금 더 그 자세히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첫째로 그 안보리 결의에 대해서는 유엔 회원국 모두가 이행 보고서라는 것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유엔
네.
회원국은 200개 나라가 가까이 되지만 그 전에 보면은 보통 30개 수준의 나라가 이행 보고서를 내는데 그칠 정도였는데요.
예.
이번에도 전체 회원국에 비하면은 많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른 때에 비해서는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한 53개 나라가 지난주 현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고요. 이렇게 해서 또 이행 보고서를 통해서 이 북한에 타격을 주는 조치들을 취하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정부가 성공적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로 제시한 것들을 보면 일단은 이 북한의 선박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선박과 관련해서는 편의치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실제로 북한 선박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의 국적을 빌려서 운항하는 그런 편의치적 선박이라고 하는데요. 이 편의치적을 일부 나라들이 북한에 대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말하자면 국적을 빌려서 운항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요르단이 있었고 또 몽골도 그런 사례에 해당됩니다. 또 편의치적뿐만 아니라 이 자국 내 북한 은행 지점들을 아예 폐쇄하는 그런 나라들도 소개가 됐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중국이 꼽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인적인 동참을 하는 나라도 있었는데요. 북한 외교관을 추방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예.
이것은 대사관을 폐쇄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에 그 해당 외교관을 아예 추방 조치하는
그러니까 네.
외교관들은 면책특권이 있어서 추방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다른 조치를 취하는 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아예 추방해버리는 그런 나라들이 있었고요. 그 사례가 미얀마하고 독일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부 국가들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북한과 맺은 그러니까 비자 면제 협정을 아예 파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가 그런 사례였고요. 또 싱가포르도 북한과의 비자 면제 협정을 취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
세계 적지 않은 나라들이 북한에 타격을 가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면서 동참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2270호를 통한 대북 제재는 성공적이다. 이렇게 한국 외교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민간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네, 민간 전문가들도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간의 철, 석탄 등 무역이 좀 줄어들었고요. 또 북한의 해운 활동이 상당히 제한됐습니다. 또 외화 수입이 좀 줄은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외교적으로도 고립이 좀 심화되고 또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북한 외교관들의 탈출 망명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민간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가 충분치 않다. 그리 큰 효과를 거두긴 어렵다. 이런 다소 좀 회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제재 자체에 따른 문제점, 좀 허점 같은 것이 있는데요. 첫째는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는 북한의 그 민수용 석탄, 철광석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막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수용인 경우에는 자유롭게 수출이 괜찮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이것은 뭐냐면은 이런 석탄을 수출할 적에 가령 뭐 군용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석탄 수출이다 이런 거는 문제가 되지만
예.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석탄 수출은 괜찮다 이런 것인데요.
네.
이것은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한 그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기존에 어떤 걸 수출할 적에 이것이 민수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민수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큰 허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측 얘기인데요. 중국은 아직도 여전히 북한을 그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정치적 또는 외교 안보적 요인에 따라서 제재를 느슨히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최근에 저희가 뭐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 사드 배치에 따라서 베이징 당국이 그 북한에 대한 제재를 느슨히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또 여전히 문제로 꼽히고요. 또 하나는 그 세 번째로는 그 문제의 본질은 이번 유엔 안보리의 2270호에 근거한 대북 제재가 과연 북한의 핵 또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예.
전문가들은 이것이 좀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270호는 정상적인 무용을 허용하고 있고요.
예.
또 북한과 중국 간에는 무려 1000km 이상의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루트가 안 되더라도 밀수, 암시장 같은 거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네.
따라서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외화 자금, 기술, 부품 이런 것을 개발 속도 이런 것은 좀 늦추거나 부분적으로는 차단할 수 있지만 또 김정은 정권을 좀 아프게 좀 어렵게 만들 수는 있지만
예.
이것이 문제의 핵심인 핵과 미사일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2270호 이후에 이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라든가 또 여러 움직임들 양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제 한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거대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최홍기 기자가 언급해 준 것처럼 과연 북한을 정말 아프게 했느냐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이냐 핵폭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이를 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의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두 번째의 그 예로 언급을 해준 게 과연 중국이 얼마나 대북 제재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역할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처음부터 의문이 제기됐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사실 최현기 기자가 지금 일부 얘기를 했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얼마나 많은 나라가 그 동참을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국은 중국의 말하자면 향배입니다.
예.
북한과 관련해서는 현금이든 원유든 그리고 또 물자든 뭐 식량이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 북한은 중국의 지원에 90% 이상 거기에 매달려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에 말하자면 이런 제재를 통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방침이 결국은 제재의 성패를 결정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이것은 한국이나 일본, 미국 등 모든 나라들이 다 같은 견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성공적이다 이렇게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지난 3월 2일 그 안보리 22705 결의가 채택된 이후에도 실제로 보시면은 22705는 북한의 더 이상의 도발, 핵 개발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지만 그 이후의 상황을 보십시오. 탄도미사일 계속 오히려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발사를 했습니다.
예.
새로운 형태의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상당한 수준의 이 기간 동안에 진전을 보고 세 차례 가까이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는데 이 2270호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그 효과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아직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없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것 역시도 현재 중국의 입장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고요.
네.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전망이 밝지 않은 게 지금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하려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 관련해서 중국의 입장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조차도 오히려 이전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비난하고 이런 국제사회 대열에 동참하지 않는 기류가 일정 부분 있고요.
예.
이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도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2270호를 통해서 또 얻고자 하는 효과 가운데 하나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핵 개발이나 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자는 취지도 있습니다만 또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겠다 이런 그 취지도 있었는데 2270호에 실제로 이제 외국에 있는 북한은행을 폐쇄할 것을 이제 규정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북한의 외화 수입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어떻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외화 수입이 좀 줄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아까도 뭐 얘기가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2705는 그 북한은행의 지점,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지점이나 사무소에 그 신규 개설을 못하게 했고요. 또 만일 기존에 만일 은행의 지점 등이 있다면은 90일 내 폐쇄하도록 하고요. 또
네.
거래 활동을 또 종료하도록 했습니다. 거기다가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미국이 그 지정을 했기 때문에요. 자금줄이 상당히 좀 막히고 또 이런 자금줄을 막는 데 좀 효과가 내고 있다. 이런 게 전문가들을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이것은 그 유엔 안보리 결의 이전에 취했습니다마는
예.
개성공단 문제가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합법적인 원래 그 북한의 그 외화 유입 통로였습니다. 약 한국의 약 100여 개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입주해서 하면서요. 그 연간 약 1억 달러의 자금, 현찰을 그 북한으로 줬는데요.
네.
한국 정부가 이건 단독으로 결정을 해서 물리적으로 어쨌든 1억 달러의 그 외화가 줄어들었고요. 또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얘기한 것이 있는데요. 북한의 정권을 유지하려면 상당한 이른바 그 통치자금이라고 해서 외화가 필요한데 이와 같은 대북제재,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등의 그 대북 제재로 인해서 통치 자금이 좀 줄어든 게 아닌가 이런 언급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최근 북한 외교관의 망명 사건이라든가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분명히 대북 제재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라고 이제 한국 정부가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한국 정부는 분명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외교관이라든지 무역 일꾼들은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현지에서 외화벌이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 외화를 본국으로 송금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영국 주재 태영호 북한 대사관 공사가 한국으로 망명한 것도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자 외화벌이의 할당량은 많아졌는데 국제사회의 촘촘한 제재 때문에 관련해서 그 활동에는 상당히 더 많은 제약이 따르고 하니까 상당히 압박을 느꼈을 것이다. 그것도 망명을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트 출신 탈북자들의 증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현상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네.
이런 그 북한 엘리트층의 망명은 과거에도 간헐적으로 계속 있었고 최근에 들어서 특별히 더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일부 외교관 또는 무역 일꾼들의 망명으로 인해서 체제가 상당히 동요를 하고 있다거나 또는 붕괴의 위험에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고
네.
섣부른 일일 수 있다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6개월을 맞아서 현재까지 평가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의 오준 대사는 저희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270호가 북한을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다.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오준 대사의 이야기를 잠시 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270 결의는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 중에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대외관계, 특히 대외경제 활동을 하는 데는 심각한 제약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북한이 현재로서는 그런 대외경제 활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보통 정상적인 국가에 비하면은 고통을 받는 것이 적을지는 모르지만 제재가 계속 이행되고 시간이 갈수록 북한이 받는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고 특히 북한이 경제를 개방하고 개혁해서 경제 성장,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그런 단계에서는 심각한 제약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의 오준 대사의 발언이었는데요.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제 계속하고 있고요. 앞서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잠수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오준 대사의 언급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오준 대사는 북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잇따라서 유엔의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 또 유엔 결의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 대한 이런 도발 행위에 대한 제재가 시간이 가면서 북한을 더욱 고통스럽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고요.
예.
또 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엔에 맞서서 그러니까 전 세계 말하자면 국가들의 집합체죠. 여기에 맞서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은 없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효과를 내고 이걸 통해서 북한의 활동을 제지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흥미로운 대목은 오준 대사가 북한을 유엔 회원국에서 제명하는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 뭐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오준 대사가 이제 유엔에서 그 한국을 대표하는 상당히 이제 고위급 외교관인데요.
예.
최근에 그 VOA 인터뷰에서 지금 말씀드린 북한의 그 유엔국 제안 그러니까 제명을 하지는 그런 그 언급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거에 따르면은 자세히 보니까요. 그 유엔 헌장 25조를 얘기했습니다. 유엔
예.
헌장 25조가 뭐냐면 그 유엔의 가입 또는 회원국 그 얘긴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유엔 회원국이 가입을 할 적에 의무 중에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그 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북한은 여태까지 지금 유엔 안보리 결의 핵과 관련된 결의만 해도 5개입니다.
네.
최근에 결정된 2705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계속 지금 탄도미사일 또 핵개발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것을 더 이상 내버려두는 것은 곤란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뭐 바로 지금 이런 것이 그 유엔에서 무슨 문제를 해서 제명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다만 이런 것이 계속되면은 이것을 더 이상 내버려 두긴 곤란하고 만일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유엔 헌장 25조에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이것이 하나의 근거 조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 한국 대사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예. 이 문제는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조금 더 분명히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예.
오준 대사가 유엔 회원국의 자격 지위를 제명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 적은 없습니다.
예.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 행위를 한다면 회원국의 자격을 정지시킨다거나 제한한다거나
네.
이런 언급을 한 것이죠. 제명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오준 대사는 이것이 지금 유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예.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런 도발 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언급이었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국무부에서도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예.
저희 VOA 인터뷰를 인용해서 한국의 오준 대사가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국무부 대변인한테 질문을 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국무부 대변인은 전혀 아는 바 없고 또 그런 논의를 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다라고 일단은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실질적으로 이런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기보다는 유엔 안보리에서 나온 여러 가지 결의를 북한이 회원국으로서 준수해라. 이런
그렇습니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다라고
그렇죠.
보는 게 더
네. 회원국에 가입할 때는 그 말하자면 회원국의 의무에 관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헌장 25조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 헌장을 위반하니까
네.
그 회원국에 대해서 어떤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회원국 자격 정지라든지 제한 이런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하자면 가정적인 얘기였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북 제재로 인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자금이 줄고 있다. 김 위원장의 통치 자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맥락입니까?
네, 한국의 그 홍용표 그 통일부 장관이 최근 카자흐스탄에 열린 비핵화 국제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
참석한 김에 그 한국의 연합뉴스하고 그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통치자금이 줄었고 이로 인해 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층이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외화 수입이 줄었는지 통치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동안 뭐 여러 보도를 통해서 북한 정권이 수출 또 각종 외화벌이 또 노동자 수출 이런 걸 통해서 상당한 비자금, 통치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그 정권을 유지하는 데 썼던 거는 뭐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요.
네.
또 지금 저희가 쭉 얘기했습니다만은 완전히 준 건 아닙니다만은 수출이 상당히 좀 줄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해운 활동, 또 외화벌 이런 것이 어려움이 겪고 있기 때문에 통치자금 역시 좀 줄지 않았느냐 이런 발언이어서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도 그렇고 뭐 중국은 약간 예외적인 그런 상황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대북 제재, 대북 압박 국면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남북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지금 강대강의 발언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이 도발할 경우 북한 정권이 자멸할 정도로 응징할 것이다. 상당히 강한 톤으로 이야기를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놀라운 발언은 아닌데요.
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관련 발언을 보면 계속해서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태영호 북한 공사가 망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체제 내부가 동요의 조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또 그 광복절 기념사를 하면서는 북한 내 말하자면 지도층이 아닌 일반 계층들에 대해서 정권과 분리해서 북한의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망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고요.
예.
이 국무회에서 북한이 자멸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을 제가 그 발언 내용을 좀 보면요.
예.
이 북한이 무리한 도발과 국제사회에 대한 강한 대립을 계속하면서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정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서 그동안 도발에 있을 경우에는 그 도발의 원점을 타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발언의 수위를 높이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잇따라서 도발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북한의 상당히 강력한 그런 경고의 목소리를 보낸 것이고요. 또 아울러 아울러서 지금 시점에서는 북한과 관련해서는 대화를 할 시점이 아니다. 그것보다는 유엔 국제사회의 움직임, 결의 움직임에 맞춰서 계속해서 압박하고 제재를 가할 국면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순방길에 나섰습니다. 러시아에 도착을 했고요. 또 이어서 중국, 라오스 순방을 하는데 한국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어떤 일정이라든가 박근혜 대통령이 제기할 이슈들이 북한을 압박하는 이런 부분에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한국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서울을 출발해서 3개국 순방길에 올랐는데요.
예.
러시아, 중국, 라오스 3개국입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2일 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제2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을 해서요. 극동 지역의 그 협력 방안을 제시할 얘기인데요. 당연히 이제 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나서 그 양자 얘기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 얘기도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북한 핵 문제, 또 미사일 문제, 또 러시아도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문제 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대한 한국 입장을 설명을 하고 또 한국 러시아 그 경제 협력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그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중국의 그 항저우로 이동을 해서요. 4일부터 열리는 그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그 중국의 그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그 정상회담을 하고요. 또 아시다시피 중국도 그 한국의 그 사드 배치에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사드 배치를 그 한미 양국이 지난달 확정한 후 처음으로 그 한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그 양해를 구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많고요. 이어서 그 7일 그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열리는 한 아세아 회의 아세안 플러스 3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 자리에서도 아마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 이런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까지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 6개월을 맞아서 현재까지 대북제재 결의가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중간 분석을 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굉장히 주목받는 북한 관련 뉴스가 있었습니다. 북한 주요 인사의 처형 소식인데 이른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포 정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국통일부 대변인의 발표 내용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총리 김용진이 처형을 당했고 당 통전부장 김영철도 혁명화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최휘도 현재 혁명화 조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교육부 총리 김용진이 공개 처형을 당했다라고 한국 언론이 보도했고 한국 정부도 이걸 확인을 했습니다. 뭐 외신들도 상당히 관심 있게 보도를 했던데 부총리면 상당히 고위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예. 그 행정부에서는 그 상당히 높은 지위 아닙니까?
네.
강요급 이상의 지위인데요. 이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발표한 것을 보면은 이 김용진 내각 교육부총리가 지난 6월 말에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열렸었는데요.
네.
이 당시에 자세 불량을 지적받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이 계기가 돼서 국가보위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반당, 반혁명 분자 그리고 또 종파 분자 이렇게 낙인이 찍혔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지난달에 총살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장성택 처형 이후에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가장 고위직이라고 보면 되는
예, 그렇습니다.
거겠군요.
부총리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노동당 통전부장 김영철도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다. 이제 징계 조치를 받은 건데 김영철은 어떤 인물입니까?
네, 김영철은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에 자주 나와서요.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인물인데요. 올해 73살입니다. 그리고 현재 당의 그 외곽 조직이죠. 대남 조직인 통전부장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그 양강도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만경대 혁명학원 또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졸업했고요. 그 이후에 작년 연말이죠. 그 김양건 그 통일전선부장이 사망한 후에는 통전부장이 됐었고요.
예.
그에 앞서서는 그 상당한 그 북한의 대남 강경파로 알려졌습니다. 2010년 2월부터 북한인민군 정찰총국장을 맡았고요. 그다음에 그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김영철이 상당한 그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또 연평도 포격 도발에 관여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그 불시에 그 예기치 않게 그 혁명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제 북한에서 인사가 처형된 내용이라든가 징계 받은 내용은 사실 한국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파악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처형됐다라고 언론에서 보도했는데 얼마 후에 모습이 드러난 그런 사례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이른바 공포 정치 주요 인사들을 처형하는 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집권 이후에 처형된 간부들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 말까지 그러니까 올해가 김정은 위원장 집권 5년차 아닙니까?
예.
지난해 말까지 100명을 좀 넘는 것으로 그렇게 한국 당국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예.
관련해서는 북한이라는 체제가 스탈린 옛날 소련의 스탈린식 그 정치 체제 아닙니까?
예.
이 그런 그 정치 체제에서 이런 공포 정치는 사실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고위 당직자나 공직자 처형은 북한에서 계속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공포정치식 말하자면 처형 이것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특별하게 새롭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오히려 김정일 국방위원장 아버지 시대에는 더 많은 처형이 이루어졌다라고
네.
그렇게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정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물론 이제 이게 비단 김정은 집권 이후에 드러난 특징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최근에 그 부총리를 비롯해서 고위직이 처형되면 글쎄요 북한 내 엘리트 계층의 어떤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도 뭐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내각 부총리는 북한에서도 상당히 높은 지위고 또 그동안 상당히 그 정권에 충성을 바쳐온 사람으로 그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이 다른 이유도 아니고 무슨 자세가 불량하다. 또 과거의 그 처형사를 보면 무슨 회의를 하는데 졸았다.
예.
또 장성택 같은 경우에는 기소장을 보면요. 어떤 게 있냐면 박수를 건성건성 치더라.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린 나라나 무슨 당국자나 간부들을 뭐 처벌을 할 수는 있죠.
예.
그러나 그 사유가 무슨 특별하게 큰 무슨 부정부패를 저질렀거나 그런 게 아니고 무슨 박수를 건성건성 쳤다는 이런 졸았다 이런 이유로 저 문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무슨 사형을 처형하는 이런 목숨을 뺏는 이런 것은 상당히 외부의 시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고요.
예.
전문가들은 또 이런 부작용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대개 한 두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런 사태는 면정보배라는 굉장히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면정보배라는 거는 뭐 쉽게 말씀드려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앞에서는 네네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뒤로 돌아서서는 복종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딴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다만 겉으로는 말을 잘못하면은 그 사망을 하거나 처형을 당할 게 두려워서 이런 건데요.
예.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를 보일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처형을 하고 공포 정치라는 것은 역시 그 리더십이 좀 부족하다. 나이가 지금 올해 32살밖에 안 되니까요. 국정 경험이 없고 또 준비도 없이 지금 최고 지도자에 올라서 그 상당한 그 지도력에 내심으로 어떤 나이 많은 간부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심정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요. 이 앞서서 저희들이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녹취를 잠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북한 정권의 처형에 대해서 한국 통일부가 공식 발표를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북한의 고위 군인사든 공직자들이 처형된 것을 보면 그것이 흘러나오는 그런 통로는 국가정보원이 국회정보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예.
그것을 들은 국회정보위원들이 언론에
네.
말하자면 다시 설명을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 통일부가 아예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거든요.
네.
이것은 역시 어떻게 보면 북한 정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 그런 차원의 그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 북한의 말하자면 이런 처형은 사법 외적 살인 아닙니까?
예.
즉석적인 어떤 그런 심판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문제 삼고 제기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적됩니다.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부분이군요.
네.
자, 미 국무부도 이번 주에 북한 인권 개선 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과 관련돼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이런 일종의 계획들을 의회에 보고를 했다라고 보면 될 텐데 어떤 내용들이 핵심 사항입니까?
네, 이번에 그 대북 제재 전략 보고서를 냈는데요.
예.
이 전략 보고서 그 나온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요. 아, 지난번에 그 미 의회가 대북 제재 그 강화법을 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시킨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에 제출했고요. 2월에 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발효가 됐고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북한의 그 인권 증진에 관한 그 전략 보고서를 그 제출해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전략 보고서를 제출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보고서 그 제목 그대로 북한 인권에 대한 그 국제사회의 그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전략. 또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또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는 나라들의 명단, 또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나라들의 명단이 있고요.
예.
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생각, 현황, 그 실태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소개를 했습니까?
예, 국무부 보고서는 말하자면 외부에서 정보를 유입해주고 그러니까 북한이 극도로 폐쇄된 사회니까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또 탈북자들을 통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증언들을 청취하고 또 그것을 국제사회에 나누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방안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예.
바로 이런 맥락에서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그동안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공론화해서 계속해서 압박한 것이 북한의 태도를 조금씩 조금씩 바꾸도록 하는데 좀 기여를 했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 22705를 채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는 소식과 함께 북한에서 공포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 또 그리고 미 국무부가 북한 인권 개선 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는 소식 등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이번 주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형주였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경제가 보인다 전영란입니다. 어느 날 저녁 탈북자 김영수 씨의 부인이 김영수 씨에게 말을 건넵니다.
여보, 우리 저 정수기 약정 기간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아, 정수기?
응.
글쎄, 꽤 좀 됐지. 잠깐 좀 찾아가 보자. 그때 우리 그 계약할 때 썼던 그게 있잖아. 예약할 때 어디 있었는데?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었어. 아, 진짜 다 끝났네. 어? 아, 3년 됐어. 그러니까 그런데 3년 됐으면 이제는 달라질 건데 가격이라면 다 달라지고.
근데 요즘에 정수기 더 좋은 게 약정 기간이 요즘 끝났으면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 이제는
너무 어떨까?
글쎄, 좋은 게 많이 나왔더라고. 그거 알아봐야 되겠다.
탈북자 김영수 씨, 가정에서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계약 기간이 끝났다니 무슨 얘기일까요?
그 대한민국은 또 집에다가 정수기라고 하는 기계를 설치하면 집에서 나오는 수돗물에서 다시 그물을 한번 려가를 하고 그러니까 앙금 같은 거라든가 이런 이물질이 없이 려가를 하고 특히 물속에 있는 세균마저도 그러니까 대장균마저도 완전히 잡는 예, 그런 이제 기계입니다. 예, 주기적으로 이 려가기를 교체하는 거죠. 예, 이런 기계를 정수기라고 하는 겁니다. 물을 정화시키는 기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 이런 기계를 대한민국은 그 어느 집이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수기를 구매를 할 때 보면 돈을 주고 직접 구매할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그것을 예, 구매할 때는 돈을 안 주고 가져다 놓고서 예, 1년, 2년, 3년 이렇게 단위별로 예, 그 기계값을 분할해서 내면서 대한민국 말로는 할부라고 하는데요. 할부에 내면서 그 기계를 썼다가 다 이제 일정한 기간이 끝나게 되면 완전히 자기 소유가 됩니다. 예, 저희들도 이제는 3년을 쓰다 보니까 저희 집 정수기가 이제는 기간이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예, 새롭게 이제 할 것인지 아니면 또 그대로 쓸 것인지 하는 것을 한번 어느 쪽이 좋을지 한번 좀 잘 좀 알아보고 예,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때마침 정수기 필터를 교체해주는 기사가 김영수 씨 집을 방문했습니다. 탈북자 김영수 씨, 기사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3년 계약이죠, 원래?
지금은 좀 올랐어요. 다음 회사는 네? 무조건 4년.
아, 그래요?
저희는 지금 3년하고 청약 2년.
네.
그렇게 다 올랐어요.
청약 1년은 뭔가요, 그러면?
청약 기간 동안에는 안 쓰셔도 되는데 정수기는 반납하셔야 되는 거.
이제까지는 한 달에 19,000원씩 물었지만은 계약 끝나면 그저 9,900원씩 물게 된다 그 소리죠?
이거는 이제 9,900원. 이거는 아. 그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은 이제 올랐어 정수기가 여기 다.
아 그러면 지금 새로 지금 하는 것들은?
지금 하는 거는 그냥 말씀드리는 게 저희 거는 예. 3년 동안은 19,900원.
예.
그다음에 5년이거든요, 5년.
아.
그러니까 그리고 5년이 지나요.
아, 그 이 지금 쓰고 있는 게 더 낫다고 소리네. 다시 쓰면 더 돈 발생한다고 소리죠.
그날 저녁 탈북자 김영수 씨 오늘 정수기 회사 기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부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보, 저 정수기 있잖아. 저거 지금 3년 돼가지고 그래 지금 이제는 완전 약정 끝나고 이제는 우리 끝나갔잖아. 이제 됐으니까. 그래서 관리하는 것 때문에 또. 달마다 또 돈이 조금씩 발생되는 거 있는데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 그 셀을 하면 5년 동안 있지. 약정 달라진다잖아.
아 그럼 그냥 쓰는 게 낫겠다. 아직도 뭐 기능도 좋고 괜찮은데.
글쎄 봐. 약정이 우리 지금까지 3년 동안 약정했잖아. 근데 이제부터 하는 거는 새거 하려면 그전에 3년이지만 이제 5년 불었대. 5년.
아, 그럼 너무 손해본다. 매달마다 또 돈.
돈 더 나가지.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면 자세한 것도 알아가지고 한번 전화 좀 다시 해봐야 되겠어.
다음 날 탈북자 김영수 씨 정수기 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아쿠아 정수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다름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 그 쓰고 있던 정수기 말이에요.
네.
예, 그게서 3년 동안 계약 기간 지났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3년 지나고 그대로 쓰게 되는 경우면 예, 전번에 저 오셨던 기사님한테 여쭤보니까 가격이 좀 작아진다 하더라고요.
우선은 고객님, 제가 조회 후에 안내를 좀 드릴게요. 약정이 끝나셨어요. 저희 제이라쿠아 멤버십 회원님으로 이미 전환이 되셨어요.
아, 그러면 예.
월
9,900원씩. 월 9,900원요? 그러니까 원래가 19,900원이었죠?
예, 원래는 19,900원이신데 네. 멤버십으로 전환이 되시면서 9,900원씩 출금이 되세요.
매달 출금되네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그건 저희 거로 된 거나 같은 거죠, 3년 예. 썼으니까.
3년이 지나셨으니까 소유권은 고객님께 넘어가세요.
탈북자 김영수 씨 부부, 정수기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보 이사 오늘 있잖아 저 우리 정수기 근데 이야기 되는 게 그대로 쓰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더라.
미국도 괜찮아요 아직. 그러니까 그냥 미국 아, 그냥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글쎄 나도 생각해 보니까 저기 지금 새 거 나갔지. 보면 자체도 기능 자체가 그리고 얼음을 또 차게 또 냉각시켜서 나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 공간도 그만하면 많이 차지하지도 않고 괜찮을 것 같아.
그냥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우선 이거 사용료 자체가 많이 절약되잖아.
셀을 하자면 또 돈을 또 그러면, 계속 뭐
그럼 또 이제 좀 더 써보다가 네. 지금 현재는 아무 일도 없으니까 네. 그래 어쨌든 간에 그래
탈북자 김영수 씨 부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 것 같죠?
예, 정수기 업체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간이 만료가 됐다 하고요. 전달까지만 해도 19,900원 달러로 한 18달러 됩니다. 그러던 돈이 이제는 한 10달러씩 매달 절약돼가지고 지금 나가는 돈은 기계는 저희 거지만은 사람이 매번 와서 이 안을 세척해주고 또 안에 들어가는 내가기를 교체를 해주고 하는 비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예, 좀 싸게 그대로 이제 예, 쓸 수 있는 건데요. 예, 새로 구매하는 것보다도 예, 많은 걸 절약하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예, 지금 쓰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예, 그대로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매달 9,9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나가서 일을 해도 1시간만 일해도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정수기 비용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것이죠.
경제가 보인다였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65년 9월 4일 오늘,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랑의 의술을 펼쳐온 위대한 박애주의자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향년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슈바이처는 1875년 독일의 알스시 지방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미 20대 때 신학자와 철학자, 음악가로 이름을 날린 슈바이처는 신이 주는 행복을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그의 뜻에 따라 슈바이처는 의사가 되고 이후 1913년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의 가봉으로 가서 의료 선교 활동을 시작합니다.
Dr. Schweitzer runs a hospital for the people of Gabon. For the 40 years since he founded this hospital, he has been not only their doctor.
슈바이처는 가봉에 자신의 재산을 들여 병원을 개설하고 흑인들을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슈바이처는 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슈바이처는 하지만 전쟁이 끝나자 다시 가봉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평생 아프리카의 헐벗고 가난한 병자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1952년 슈바이처 박사는 인류의 형제애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1994년 9월 4일 오늘.
네, 자, 1회전 시작됐습니다. 네, 살짝. 자, 제일 잘할 수 있는 걸로 가져가야 돼요. 왼발 앞서기 서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손태진.
한국 고유의 전통 무도이자 스포츠인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제103차 총회에서 태권도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최종 확정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태권도는 올림픽에서 남자, 여자 각각 4체급씩 총 8개의 금메달이 걸린 종목이 됩니다. 태권도는 앞서 1981년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제10회 아시아 경기대회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었습니다. 또한 1988년 서울 올림픽 대회와 4년 후 개최된 바르셀로나 올림픽 대회에서는 시범 경기 종목으로 채택돼 경기를 치른 바 있었습니다. 이후 1994년 오늘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태권도는 세계의 스포츠로서 확고한 위치를 굳히게 됩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십시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에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메시지를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언제나 전화하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방송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비오에 월드 뉴스.
비오에 마감 뉴스입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중국 저장서 항저우에서 오늘 공식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11번째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의장국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시 주석은 개막 연설에서 세계 경제의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해야 하며 실제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G20이 세계 경제를 주도 감독하는 주요 플랫폼으로서 위상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막 첫날의 오늘은 G20 정상회의 회의와 함께 환영 만찬, 공연 등의 일정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내일 오전에 양자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 원칙 등에 대해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최근 두 나라 간의 최우선 현안이 되고 있는 한반도 사드 매치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미중 양국이 안보, 무역, 보건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보다 긴밀히 협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어제 3시간 넘게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에 대한 위협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대한 중국 측의 의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전용기인 에어포스1으로 항저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동식 트랩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다른 문을 통해 레드카펫 없이 내려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의 의도된 결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관리들은 또 현장에 있던 백악관 기자들에게 나가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정상회담 전에도 중국 관리들과 미국 관리들 간에 미국 수행원 몇 명을 들여보내느냐를 놓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미국 중남부 오클라호마주에서 어제 오전 7시경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지진 발생 지점이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북동쪽으로 약 113km 떨어진 포니시 일원이며 진앙의 깊이는 6.6km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지진의 규모는 오클라호마주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클라호마주 외에도 캔자스, 미주리, 네브라스카, 아이오와 등 인접한 4개 주에 있는 중부 대평원 지역은 물론이고 남부 아칸소와 텍사스주 북부에서까지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늘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상 중이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항저우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시리아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과 어떤 반군이 미군과 러시아군의 합법적인 공격 표적인지에 대해서 양국 간에 여전히 커다란 견해차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협상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로마 가톨릭교회 테레사 수녀가 오늘 가톨릭 성인 반열에 올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테레사 수녀 시성식을 주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테레사 수녀는 일생을 빈자들을 돌보며 기독교의 사랑을 보여준 자비의 상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가톨릭 성인이 된 것은 인도 동부 콜카타에서 지난 1997년 향년 87살을 일기로 선종한 지 19년 만의 일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항저우에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첫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 7월 테레사 메이 총리가 취임한 후 두 사람이 회담을 갖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양국 정상회담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에서 영국보다 더 강력한 미국의 협력국은 없다며 두 나라 간의 특별한 유대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두 나라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으로서 같은 관점으로 국제정세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도 미국과의 경제 안보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내일 날씨입니다. 북한 내일 가끔 구름 많겠지만 동풍의 영향으로 함경도 그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 늦게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11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9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박영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